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집중하고 또 활짝 열어서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기게 하시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려고 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우물가에 있는 아낙네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수군수군 됐어요. 아니, 나귀를 타고 갈 것이지 뭐하러 그냥 걸어가는 거요? 되게 미련하네. 아낙네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길 가던 한 노인이 이 아버지와 아들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고 시퍼렇게 젊은 아들 녀석은 나귀를 타고 가고 아이고야 세상이 말세로구만.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 얼른 바꿨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그리고 아들은 옆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럼 잠시 후 아기를 등에 업은 한 여자가 이 아버지와 아들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하네. 어린 아들은 걸어가고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가고 아버지가 영 인정머리가 없네. 아들이 불쌍해.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다 나란히 나귀를 타고 갔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소를 끌고 가던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와 아들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 비틀거리는 나귀에다 두 사람이나 올라타고 가다니 그 너무하는구만. 나귀를 그냥 끌고 가도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하고 아들만 타고 가도 뭐라 뭐라 하고 아버지만 타고 가도 뭐라 뭐라 하고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도 뭐라 뭐라 하고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있는 것처럼 아이야 나귀 다리를 장대에 묶어서 짊어지고 나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서 뭐라 뭐라 하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저게 뭐요? 아니, 뭐하러 나귀를 짊어지고 가는 거야? 희한하네. 별일일세. 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예.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예? 저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어이구, 참. 예. 이 이야기에는요, 몇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할 것.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비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판이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판을요,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을 아주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장이라는 말은 이거 속어 아닙니다. 속된 말 아니에요. 환심장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내장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 비판을 통해서 비판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멀쩡해요. 물론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비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야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문학평론가나 기자 같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언제나 늘 비판적인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들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와 제대로 된 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과학자, 사회학자,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판적인 사고와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가설이나 이론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아 그렇지 않겠어요? 비판 없이 무조건 다 맞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래야 더 나은 단계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판을 흔히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쓸데없는 비판, 어리석은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을 가장한 쓸데없는 어리석은 비판은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왜냐? 쓸데없는 비판, 어리석은 비판은요, 거의 대부분 비판을 넘어서 비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을 넘어선 비방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요, 한 가정의 삶이 망가지고요, 한 공동체가 박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악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악플 그거 뭐 안 보면 되고 신경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거 악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악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역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쓸데없는 비판, 어리석은 비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로마서 1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14장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논점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중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네 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부터 23절까지 포함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표현이 직간접적으로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핵심이라는 것 분명합니다. 아마 그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한번 보셔요. 갖고 계신 성경 중에서 14장, 로마서 14, 아라비아 숫자 14, 그 위쪽에 로마서 14장 시작하는 처음 부분의 작은 글씨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소제목 적혀있는 성경 아마 많을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왜, 무엇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 본문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저기 있는 본문 1절로 3절 속에 유독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먹는다. 먹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저기 있는 1절로 3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전체에서 먹는다는 표현과 또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온 이유는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물론 저런 권면은 사도 바울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생각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권면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셔요. 사도 바울을 저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런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많이 있었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모습이 팽배해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는 틀렸어. 웃기고 있네. 너희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비판만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 이 말인데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먹느냐 마느냐 요거 가지고 서로 비판했던 그 음식, 그 음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 저것은 저 필리핀 어떤 재래시장에 있는 정육점 사진인데, 로마서 저 당시에도 예, 로마 시내 안에 저런 식으로 고기를 쫙 펼쳐놓고 팔았어요. 정육점답게 고기가 쫙 진열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서로 비판했던 음식은 저런 고기였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헬라인 신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은 99.9%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또 과거에 헬라의 이방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인 신자들은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음껏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헬라인 신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겼고 깔받고,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은 고기를 먹는 헬라인 신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유대인 신자들은 채식주의였고 헬라인 신자들은 육식주의였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요, 일단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지켰던, 오랫동안 지켜오던 율법 규정을 버리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않은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먹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시끌시끌,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육식 싫어, 육식을 기피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로 바쳤던 그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로마서 저 당시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돼지를 잡아서 돼지 멱을 따서 그래서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먹고, 닭을 먹고 싶으면 닭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닭을 잡아서 닭을 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면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는 것 거의 불가능해. 아, 원시시대야 그랬겠죠. 그러나 로마서 저 당시에 자기가 직접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저 당시에도요, 고기를 먹으려 하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그래서 먹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로마서 저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중에 실제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많이 섞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예, 저런 식으로 고기가 어떤 고기는 포장되어 있죠? 그 포장되어 있는 고기를 보면 아, 이 고기가 어디서 도축을 했고 어떻게 유통이 돼서 어디서 왔다 다 알 수 있어요. 포장 안 된 고기도 뭐 이 바코드 찍어보고 오면 다 알아요. 어디서 누가 잡았다? 어떤 고기다?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 고기가, 내가 사는 이 고기가 이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도축된 고기인지 알 길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과거에 지켰던 율법 규정을 버리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헬라인 신자들의 경우에는 상관 안 했어요. 이 두 가지 이유와 상관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 깔봤어요. 업신여겼어요. 어이구야, 저 유대인 신자들 참 답답해. 아니, 고기를 먹는다고 신앙이 어떻게 되나? 구약시대 때 율법은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구닥다리 옛날 건데 뭐하러 옛날 율법에 얽매여서 이 고기도 안 먹고 저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하나? 아, 그리고 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전부 다 우상 제물로 사용된 것도 아닌데 고기를 다 안 먹는다? 이거 말이 되나? 저 사람들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먹기만 하면 버릴 음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성경 말씀도 모르나?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주 그냥 저 유대인 신자들 꽉 막혔어. 이런 식으로 유대인 신자들을 깔보면서 헬라인 신자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 가만히 있지 않았죠. 헬라인 신자들을 향해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돼?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이것저것 다 먹다가 그 중에 우상 제물 고기가 들어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믿는 성도가 우상 제물 고기를 먹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거 그거 모르나? 저 헬라인 신자들은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이런 식으로 헬라인 신자들을 비판하면서 유대인 신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중에서 고기를 먹지 않은 유대인 신자와 또 고기를 먹은 헬라인 신자들 충분히 설명드렸죠? 왜 안 먹었는지.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맞는 걸까요?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켰던 율법 규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구약시대 때 율법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기를 먹는 헬라인 신자들이 옳은 겁니까? 유대인 신자들, 헬라인 신자들 누가 옳은 거예요? 자, 유대인 신자들이 옳다 생각하는 분 오른손을 일부 예배 때 오른손을 번쩍 들으라고 하시니까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난 유대인 신자들, 옳다. 안 먹는 유대인 신자들이 옳다. 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내리시고요. 그 다음, 헬라인 신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 역시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안 들으신 분이 훨씬 많아요. 안 들으시면 저 설교 안 끝낼 겁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다시 한번 유대인 신자들이 옳다. 이렇게 예, 들어주세요. 예, 헬라인 신자들이 옳다. 들어주세요. 예. 안 들으신 분 끝까지 안 들으시는데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은 나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반반씩 먹겠다 뭐 이런 거죠? 예. 이해라고요? 혹시나예요?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인 신자들 중에 누가 오르냐? 고기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중에 누가 오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반반씩 먹겠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예,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분이 계신데 농담 아닙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인 신자들 중에 누가 옳으냐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맞고 고기를 먹는 것도 맞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냐?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혹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맞나요? 아니면 면을 먼저 넣어야 맞나요? 콩국수를 먹을 때 소금을 쳐서 먹는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설탕을 쳐서 먹는 게 맛있습니까? 추어탕 걸쭉하게 끓여야 맛있어요? 아니면 말갛게 끓여야 맛있습니까? 매운탕은요? 지리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고춧가루 팍 넣고 아주 얼큰한 게 맛있어요? 해장국은? 뼈다귀 해장국이 맛있습니까? 콩나물 해장국이 맛있습니까? 정답은? 어느 쪽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떤 식이든 괜찮아요. 아,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면 어떻고 면을 먼저 넣으면 어때요? 콩국수 먹을 때 소금 쳐서 먹는 게 맛있으면 그렇게 먹으면 돼요. 설탕 쳐서 먹는 게 맛있으면 그렇게 먹으면 된다니까요. 추어탕 걸쭉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걸쭉한 거 드셔요. 네, 맑은 거 좋아하면 맑은 거 드시고 어떤 경우에는 추어탕을 통으로 해서 갈지도 않고 넣고 그렇게 드시는 분 그렇게 드셔요. 매운탕 지리가 맛있으면 그거 드시고 고춧가루 팡은 얼큰하게 먹는 거 맛있으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잘 들으셔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인 신자들 역시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신앙을 망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 나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선택했지만 나와 다른 것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신앙을 망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면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한 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얕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한없이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어야만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고, 그분의 마음이 있어야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명륜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것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해하고 포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우리 명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